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모두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험하여 주님께 향한 믿음을 지키기도 힘이 들며, 또한 수많은 유혹들로 인간의 바닥까지도 보이게 되는 죄성이 가득한 욕망덩어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죄성을 보이는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기에 저희를 참으로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의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어진 소명을 다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고, 저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의 자녀로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환경과 처지가 다른 모습은 있을지라도 서로 다름을 인정함으로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며, 함께 공동체 안에서는 이념도 가치관도 철학도 그 어떤 욕망도 주님 앞에 존재하지 않게 하시며, 서로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다하는 선구자적 길을 가게 하시옵고, 또한 이 나라의 바른 길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며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그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죽었던 저희를 살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저희를 율법 안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그 사랑을 함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며, 또한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세월과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 모두가 세상의 욕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울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모두 함께 더불어 온전히 연합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6장 분량의 편지 에베소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앞부분인 1장부터 3장은 교리적인 내용인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즉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4장부터 6장은 실천적인 내용인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중심으로 수용한다면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행하여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이유는 몸이 하나이고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부르심을 받은 소망이 하나이고 주님이 한 분이시고 또한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4절부터 6절에서 몸이 하나에서부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까지 하나란 말이 7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셨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서로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평가도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또는 은사 역할이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동일한 종류의 은혜 또는 은사를 받고 또한 동일한 정도의 은혜,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서 서로 맞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획일적으로 즉 유니포머티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의 일치, 영어로 말씀드리면 Unity in Diversity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기를 원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과 똑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을 우리 믿음의 목적으로 삼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과정은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같은 유니폼이나 같은 제복을 입고 동일하게 행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획일이 아니라 일치, 하나됨이어야 하는 것은 교회도 동일합니다. 만약 어떤 교회에서 우리는 선교에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적어도 2, 3년에 한 번씩은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그것은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강조하고 모든 교인을 그 방향으로만 가도록 한다면 거기는 선교단체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건강한 교회는 되지 못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 우리는 새벽 기도회 또는 저녁 기도회에 올인, 즉 몰방하는 교회입니다. 등록 교인은 새벽 기도회 또는 저녁 기도회에는 무조건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교인들을 몰아붙인다면 그것 역시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을 잊은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이 몹시도 중요하지만 그런 프로그램만 강조하고 모든 교인을 그 방향으로만 가도록 한다면 거기가 기도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건강한 교회는 되지 못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 우리는 큐티, 경건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인은 반드시 큐티를 해야 하고 그것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교인들에게 강요한다면 그것 또한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을 잊은 것입니다. 특정한 틀을 가지고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교인을 그 방향으로만 가도록 한다면 거기는 성경 공부 초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건강한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획일적으로 행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고 합당하게 행하도록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8절에서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삽입구와 같다고 했습니다. 즉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에서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와 같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삽입구와 같은 8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전승한 왕이나 장군들이 돌아올 때 패전국의 왕과 군인들을 묶어서 끌고 왔고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던져주곤 했는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 그리스도께서도 영원한 승리자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본래 하늘 위에 계시는 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지만 땅 아래 낮은 곳까지 성육신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옥에까지도 내려가셨다가 하늘 위에 오르신 분이심을 힘주어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7절에서 말한 은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또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긍휼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본문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와 교사와 같은 직분, 직책, 역할, 은사, 선물 등을 뜻합니다. 11절의 직분, 즉 역할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첫 직분은 사도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는 보내다라는 뜻의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포스텔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파견하거나 보내는 사람을 대신해서 파견할 때 사용하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이 시대의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무나 사도로 불릴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열두 사도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명을 보선해야 했는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보선될 사람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로 보선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즉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 남아있는 열한 사도와도 함께 동행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사도를 보선한 이유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마띠아였고, 초대교회는 마띠아를 포함한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만이 처음엔 사도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떠나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반드시 주님과 동행했던 자라야만 한다는 사도의 조건을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도가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에 당신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또 한 명의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사울, 즉 바울입니다. 마띠아를 뽑을 때처럼 사도 중에 한 명이 결혼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사도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사울을 새롭게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음에도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당신을 위한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12명의 사도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며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로 불림을 받았던 사람은 마띠아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바울,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정도입니다. 두 번째 직분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또는 예언자의 문자적인 의미는 미리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리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내용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 또는 예언자가 맞습니다.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선지자 또는 예언자는 그저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한자도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두 다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받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 그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주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사도들은 언제나 사도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두 기둥이나 두 바퀴의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약 속의 선지자는 바울의 전도 동역자인 유다와 실라가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 직분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신약 성경에서 본문 외에 두 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전도자로 번역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와 헬라파 유대인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그 구제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나자 사도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하고 대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때 세워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빌립입니다. 그는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고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심지어 사도들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후에 이스라엘의 그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정착하여 내 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라고 권하는 것도 목회자로서 말씀 사역과 섬김을 신실하게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 직분, 사도와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을 때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직분, 역할입니다. 네 번째 직분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목사는 양을 돌보다 보호하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양치기, 목자, 가축치기의 의미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회 전도사님이 제게 교회 학교 교사로 섬겨줄 것을 권면하면서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서 사도나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극소수의 사람만 됩니다. 그런데 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직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사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물론 그 권면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사로 섬길 것을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까지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교사는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 학교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중에서 1700년 이상 동안 없었습니다. 교회 학교 제도는 1780년에 영국의 언론인 로버트 레이커스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는데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다양한 종류의 범죄가 일어나서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신종 범죄가 넘쳐났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공장으로 내몰려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던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 학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교사는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복음서에 교사 디다스 칼로스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 대부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에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교사이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 서신서에 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사도와 선지자의 연장선상에 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사는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 또는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목사와 교사는 두 직분으로 보기도 하지만 한 직분, 목사 즉 교사로 보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보는 강력한 이유는 목사와 교사의 관사가 각각 붙어 있지 않고 교사 앞에는 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여러 직분, 역할, 직책, 은사가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놓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여러 직분, 직책, 역할, 은사 등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구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그가입니다. 그는 주님입니다. 헬라어 문장에서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주어를 생략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동사의 성, 즉 남성이냐 여성이냐, 수, 단수냐 복수냐, 시제 등을 보면 주어를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문장에서 주어를 강조할 때는 그 주어가 대명사이어도 썼습니다. 11절에서 그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바로 그가 또는 그가 친히라고 해석하면 문장의 의미가 더욱 또렷해집니다. 즉 주님께서 교회의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도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복잡한 교파도 있고 단순한 교파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도가 없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제도가 옳으냐 그러냐 보다도 또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하고 더 열등하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있는가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제도는 언제나 바른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언제나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에는 참 다양한 직분, 직책, 역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물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의 네 가지 역할이 나와 있지만 여러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선물, 은사, 역할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이 이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은 이러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처럼 많은 은사가 또 직책과 역할이 섬김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혜, 은사, 선물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 또는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한때 한국 교회에서 영적 은사 발견하는 법, 은사 개발 훈련, 은사 학교 등의 프로그램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가지 내외의 은사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 은사들의 특징과 장점 등에 대해서 나눈 후에 자신이 받았다고 생각되는 은사를 중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당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역을 해야 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알게 되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꾸로 해야 자신이 받은 분량의 은사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어떤 분야든 실제로 섬겨보지 않으면 자신이 그 분야를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하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영성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사역에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또렷한 부르심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신학대학원에 1992년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부터 사역을 시작했고 졸업한 후에는 전임 사역자로 사역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또 제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 신학대학원에서도 저는 제가 늘 꼴찌 뒤에 있는 사람같이 여겨지곤 했습니다. 올해로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꼭 3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교역자를 청빙하는 면접을 15년 이상 했습니다. 제가 청빙 면접을 할 때마다 생각하곤 합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게 되었다면 면접하시는 분이 제게 당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대답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질문을 받으면 저는 틀림없이 이렇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 읽는 것 좋아하고 교인들과 잘 지냅니다.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청빙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교육 전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규칙적으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구역 성경 공부 교환을 타이핑하는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예,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A4지에 펜으로 쓴 교환을 화요일 아침에 제게 주시면 제가 그것을 타이핑을 해서 나중에 교환으로 이렇게 프린트했는데 제가 그 타이핑을 하면서 성경 공부 교환을 만드는 눈이 떠졌습니다. 전임 사역을 하면서 교회학교 부서 중에서 고등부, 소년부, 유년부 중에서 한 부서와 청년대학 부서를 두 부서를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주일에 서로 다른 내용의 설교를 두 번씩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에 교인들과 성경책별 공부, 성경묵상하기 등 한 과목씩 전임사역 내내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스위스 선교사로 파송되어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섬겼는데 일주일 중에 요일은 딱 두 개, 주일과 수요일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 뜨면 주일이고 눈 뜨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잘 전한다거나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더 잘 그리고 더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눌림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선물, 은사가 무엇인지 점점 더 또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그것에 제대로 반응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섬김에 먼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 가다 보면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점점 더 또렷하게 확인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수용하고 그 은혜를 더욱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십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들었던 그 음성이 바로 우리가 듣는 음성이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베푼 일방적인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는 전적으로 그들 각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달랐습니다. 주인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책망을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주님께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나이만큼 살아왔지만 우리에게는 부족함과 연약함, 미련함과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과 삶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분량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를 머물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고 더 이상 들이마시지 못할 때, 또한 우리의 뇌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서게 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